참 예수님,
예수님.
갑자기 애드립이 좀 생각이 나서 제일 독서와 오늘 복음의 앞에 부분은 영적 시기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을 받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영을 내 것처럼 생각해서 남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시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제인 식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도 식별이 없는 겁니다. 하느님 것을 사유화하는 거라. 하느님 것은 하느님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고 싶은데, 하느님이 뿌리고 싶은데 뿌릴 수 있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하느님의 역량이니까, 권한이니까. 근데 그거를 나에게만. 이거는 세상의 논리로 하느님을 재단하는 겁니다. 네, 오늘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신앙의 대전제라고 했던 거, 하느님 것은 다 좋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했을 때, 강론했을 때 우리는 엉뚱한 것, 하느님 것까지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 미사를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싫어해요. 지지리도 귀찮아해요. 하느님 것을 식별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느님이 함께하는 것임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저 내 편이죠. 내 불편이죠. 다시요. 하느님 것은 다 좋다.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럼 하느님 것은 무엇인가 합니다. 물론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훑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 것을 알아볼, 식별할 식별력에 대한 문제 이겁니다. 어떻게 하느님 것을 식별할 것인가.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립니다. 기를 수도 있고. 2018년에 교황님께서 하나의 권고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영재로는 rejoice and be glad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의 권고라고 해서 짧은 책이에요. 뭐 영어로도 있어요. 네, 번역돼 있고 이건 한국어 번역이에요. 저는 이걸 얘기할 겁니다. 이 작은 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표제 제목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 곧 하느님이 거룩하시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되어라 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도 응답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짧게 요약할게요. 하느님 닮아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거룩하게 살면 그게 우리의 구원도 되고 기쁨, 즐거움, 행복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 근데 이게 오늘날의 절실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곧 성인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웃집 성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말 그대로 이웃집에 성인이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웃으로서 성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 성인 품에 올라가라는 얘기 아니어도 내 스스로도 늘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이웃집 성인이 되라 이렇게 표현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누구에게만 성인이 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모두 다 각자 다 서로에게 성인이 되었으면 해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해. 이게 이 권고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거룩함 안에 머무르기. 이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내 자신, 내 몸, 내 생명, 내 삶, 내 인생 이 모든 것을 내가 있는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이것을 거룩하게 다뤘을 뿐인데 이 거룩함이 성전이 돼서 내 몸이 성전이 돼서 난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다르지만 같아요. 거룩함 안에서 자신을 기르고 성장시키기. 이거는 거룩한 것들을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미사를, 기도를, 전례를, 이 성당을 활용해서 내가 늘 그걸 통해 성숙해지기예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자신을 거룩하신 하느님 것임으로 알고 거룩하게 다루며 거룩한 일을 해내기. 간단히 요약하는 겁니다. 저 멀리에서 거룩함을 찾지 말고 나와 내 생명 혹은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대하고 거룩하게 다룰 때 우리 평범한 인생도 거룩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부분으로 내려와서 이 권고의 마지막 부분에는 식별, 영적인 곧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거룩한 것을 식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겁니다. 166항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령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세속의 영이나 악마의 영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식별입니다. 영성신학, 성경에 관련된 모든 것, 교회에서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이 식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엇이 하느님 것인지, 무엇이 하느님 없는 것인지를 식별하라는 것이 신앙의 요지예요. 이 식별력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정말이에요. 여기에 다 모여요. 신앙은 이 능력이에요. 식별 능력이 곧 신앙이에요. 식별은 지성이나 상식, 그 이상의 자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청해야 하는 은총입니다. 이건 좀 이상해요. 내가 소양을 갖추면, 내가 많이 배우면, 많이 알면, 많이 읽고, 많이 강의를 듣거나 해서 많이 수양한다면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느님 은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경만 많이 읽으면 마치 신앙인이 된 척 하지 마세요. 늘 하느님께 열려 있어야 돼. 한때 하느님께 열려 있는 사람들의 그 자취를 바라보면서 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려, 하느님께 열려 살라라는 의미에서 성경 읽기예요. 성경 배우기예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냥 알기만 하면 내가 성숙해진다고 생각해. 늘 하느님께 열려 있기라는 것은 곧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기, 기도하기. 저는 이걸 기도하기라고 봐요.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느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실 걸 은총이 주신 걸 알게 되고 늘 열어서 그걸 활용하게 돼요. 아니면 내 식대로만 살아요. 내가 아는 대로만 살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 이러한 은사를 내려주십사 간청하고 기도, 묵상, 독서, 좋은 상담을 통하여 식별을 증진하고자 노력한다면 분명 우리는 이러한 영적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기도를 통해서도 복음 읽기든 성경 읽기든 혹은 여러 가지로 식별, 영어로 discernment입니다. 이거는 약간 두 개로 나누다, 쪼개다 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라틴어에서 원칙 하나입니다. 식별 없이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는 위험합니다. 하느님을 찾지 않고 하느님을 닮지 않고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는 악해져 가요. 자연스럽게. 나는 선하게 했어 라고 하지 마세요. 늘 기도하듯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그게 선해져 가요. 안 그러면 그냥 악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는 처선에 오만한 거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말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이 돼요. 더 악한 생각과 말과 행위가 돼요. 무엇이든 선과 악을 쪼개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겉은 선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악이 그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장사 속이에요. 오늘날 상품 광고 속에 이거 많아요. 하나 들여놓기를, 하나 사도록, 구매하도록 이끄는 걸 잘 보세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져요. 막 다들 웃어요. 근데 막상 사보면 애물단지예요. 많이 느끼잖아요. 그게 오늘날 선과 악을 뒤섞어서 선한 척하는 거예요. 식별의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순금처럼 온전한 덩어리에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늘 정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늘 발라내고 갈라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신앙도, 어떤 사람은 신앙을 멋있게 해요. 아주 아주 고상하게 해 보여요. 근데 그게 쉽게 가식과 위선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걸 스스로 계속 싸워야 돼요. 내가 가식이 되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신앙 할 줄 알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돼. 영적인 투쟁이 거기서 계속 나와요.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를 적게 해도 이 싸움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해요. 계속 이 기도를 즐겁게 해야 돼요. 계속 이 기도를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계속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이용해요. 그리고 삶의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님 것과 하느님 없는 것,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 이 둘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 습관적으로는 우리는 맨 먼저 자신의 지력 혹은 자신에게 배워 알고 있는 바, 판단력, 느낌, 내 힘과 실력을 의존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의존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서는 또 여기서 또 결별을 해야 돼요. 나이 들수록 저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 고해성사를 통해서 들면 나이 들면 들수록 섭섭해져요. 많이. 왜 그럴까요? 나이 들수록 계속 미워하는 사람이 늘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 들수록 계속 쉽게 기분이 잡치고 기분이 상해 우울해져요. 왜 그럴까요? 내 촉망 믿기 때문에, 내 판단만 믿기 때문에, 내 느낌, 내 생각만 강조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요. 물론 그게 내가 판단 내려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기도로 열려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에만 빠지게 돼요. 늘 섭섭만 느끼는, 미워하기만 하는. 그래서 나를, 내 판단을 믿지 말고 하느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하느님께 그 판단력, 식별력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선물로 받게 돼요. 이상해요. 꼭 기도하면서 본 사람, 사물은 다르더라고요. 저를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계속 읽자면 식별의 은사는 오늘날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삶은 폭넓은 활동과 여가를 가능하게 해주고 세상은 이 모든 것을 가치 있고 좋은 것인 양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특히 젊은이들은 재핑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둘 이상의 화면을 동시에 검색하며 둘 또는 셋의 가상현실 속에서 동시에 교류하고 있습니다. 식별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지나가는 유행에 좌우되는 꼭두각시가 되기 쉽습니다. 꼭두각시, 이게 식별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꼭두각시. 자기는 스스로는 움직인다고 생각할 거예요. 스스로 판단 내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도에 따라만 움직이는 사람들, 혹은 매번 무언가 조종당하는 거예요. 매번 나를 자극하고 흥분시키고 나를 현혹시키는 것을 찾아 헤매며 그것에 늘 사로잡혀 그것에 이끌리고 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꼭두각시. 제 이 독서에서 이 부자들 한번 잘 보세요. 부자들에게는 자기만의 가장 좋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을 망친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 욕심이라는 것을 몰라요. 나는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재화를 자기만 가지려는 이 마음이 기분 좋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죽음이 널려져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품은 바람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걸 안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이것만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그들은 불행해요. 그들은 지옥에서도 힘들 거예요. 자기 힘든 것만 아니까 자기 좋은 것만 알듯이 다시 돌아가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좋은 것에 빠져 살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늘 혐오하며 그 외에는 관심 하나 주지 못하는 무관심한 세상,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내 모습이며, 여기서 재핑 문화, 이거 특별합니다. 재핑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리모컨 들고 막 돌려가면서 TV 보기예요. 교황님에 따르면 이게 식별 없이 사는 문화, 이것저것 다 허용해버리는, 그게 악인지 선인지 똥인지 뭐 오줌인지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섭취하고 마는 문화, 이럴 걸 말합니다. 마치 TV 화면 앞에 앉아 리모컨을 계속 눌러대며 TV 프로를 연신 바꾸듯 하는 문화, 마치 배고픈 사람처럼 나를 재밌게 만들어줄 프로그램을 찾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꼬집은 것 아닐까. 이건 그저 젊은이들 사이의 문화만 아닙니다. 이미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보여준 문화입니다. 어른이라고 하지만 아이처럼 지금도 TV 앞에서 이걸 돌려대는 내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셔요. 이게 우리들도 즐기는 문화 아닙니까?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정치가 보여주는 이 막말 쇼 한번 잘 보셔요. 우리는 어때요? 부하내동, 늘상 화내고 미워하고 욕설하고 혹은 아무 관심도 주지 않으려는 불신의 사회 한번 잘 보세요. 프레임, 뭐 물타기, 이게 계속 정치 안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정치와 언론에 늘 놀아나기만 해요. 꼭두각시처럼 TV 안의 모습을 바라보며 화내고 그러면서 TV 막장 드라마 한번 보셔요. 이게 주는 충격이 있어요. 엄청나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한번 놀랬다가 그 다음에 그런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야 저게 가능하네? 요즘 저렇게 사나 보네? 그 다음에는 더 막장이, 내가 막장이 돼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상해지는 거 느끼지 않아요? 내가 식별 없이 바라보면 내가 분별력 없는 사람처럼 거기에 녹아나는 거예요. 탈선을 조장하는 사회, 예능 혹은 경연 프로그램, 웃고 떠들어요. 울고 울려요. 누군가는 바보로 만들고 또 스스로도 바보가 돼요. 이게 이걸 잘 한번 보세요.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미화돼요. 아름답게 돼요. 그걸 농담하는 거, 농담 따먹기 하는 거, 막 아재 개그 했다고 막 얼굴 막 찌푸리는 걸 보셔요. 오늘날 사회는 똑같아요. 서로 왕따 시키기. 이 짐에 여기는 불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약자를 괴롭히기. 이 문화가 TV에서 나왔다라고도 보여요. TV도 그걸 기성문화라고 생각하고 있고 똑같잖아요. 누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거기에 영향 이미 받았어요. 그게 익숙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교황님 말 계속합니다. 식별은 또한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와 같이 특별한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식별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충실히 따르도록 도와주는 영적 투쟁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식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때와 그분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주님의 감도를 놓치지 않으려면, 또한 성장하라는 주님의 초대를 흘려버리지 않으려면 식별이 필요합니다. 곧 신앙을 계속 유지하려면 식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미사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을 이 헐값에 얻으려 하지 마세요. 거저 공짜. 조금 노력했다. 그게 아니라 신앙은 늘 식별을 요하고 식별을 하는 사람이 신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식별은 흔히 중요해 보이지 않는 미소한 것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것은 단순한 일상 현실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식별은 위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의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동시에 작은 것, 오늘의 일에 온 정성을 쏟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진실한 양심 성찰을 거르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양심 성찰, 이건 솔직히 신학교에서 저도 12시 밥 먹기 전에 의무적으로 했었어요. 그 학교 다 끝나고 나서 밥 먹기 전에, 그 낮기도 하기 전에. 근데 이게 저는 양심 성찰을 기도라고 보고 기도의 효능이라고 봅니다. 마치 우리가 나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게 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일생의 모든 것들이 마치 슬라이드 필름이나 아니면 하나 영화관에서 내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 중에 내가 기쁜 일도 있을 때고 자랑스러운 일도 있었겠지만 내가 죄를 지어 슬픈 일, 슬프게 한 일을 바라보면서 이 온 몸으로 정화를 해야 될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연옥이라고 칭했어요. 아무튼 자, 내 스스로 정화의 정화의 때를 얘기해요. 이게 하루에 혹은 기도 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하고 나서 한번 훑어보기예요. 혹시나 내가 습관적으로 잘못하는 실수, 잘못된 말은 없는지 찾아보기. 안 고쳐질 거예요. 내가 이상해요. 내가 못돼 먹어서 잘 안 고쳐져요. 매번 그렇게만 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영화를 바라보듯이 계속 양심 성찰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좋은 것을 첨가해가며 제대로 되게 돼요. 이게 양심 성찰의 효과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이 나침판을 아무렇게나 보지도 않고 그냥 떠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보기예요. 흔들리는 나침판 이 시침처럼, 아니 시침이라기보다 나침판 침처럼 사는 거예요. 계속 찾기. 그게 양심 성찰. 다시 돌아가. 늘 양심 성찰하듯 기도하며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기. 이게 식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작은 일 하나 그냥 내버리지 않기. 그 안에서도 하느님 찾기. 하느님을 모시기. 어떤 일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기도로 내 안, 내 마음 안에 먼저 하느님을 모시기를 시작하며 내 일, 내 가족, 내 어떤 일터, 내 학교 거기까지 확장시켜 나가기. 내가 머무는 자리는 늘 성전으로 여기며 살기. 이게 오늘 끝이에요. 이게 식별의 삶의 모습이고 목표예요. 오늘 복음은 좀 잔인해요.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죄를 짓게 하면 발을 잘라버려라.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빼 던져버려라.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내가 이 실수로 엉뚱한 걸, 엄한 거를 안 봐야 될 것을 봤다고 이 눈이 잘못했나요? 내가 본 거예요. 내가 손에 이끌려 이걸 도둑질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은근히 이렇게 뒤돌려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내 몸으로 내가 남에게 죄를 짓고 더욱이 내가 남까지도 죄 짓게 만든 거예요. 죄를 생산하는 건 바로 나 자신. 식별 없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사는 나 자신. 누구에게 탓을 돌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식별하지 못해서, 내가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내가 욕심 많고 욕망에 타올라 이끌려 내 몸을 내가 죄에 빠뜨리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내 오감. 이게 다 창문과 같아요. 여기는 다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그냥 잘못 열으면은 하느님께가 아니라 하느님을 찾지 않고 그냥 잘못 열고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오는 온갖 소음과 같은 것에 노출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오감은 일종의 식별하는 데 필터예요. 이게 꼭 필요하긴 한데 이걸 잘 다뤄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도가 필요한 자리고 기도해야 제대로 사용하는 자리예요. 눈을 감아야 될 것엔 눈을 감아야 하고 안 좋은 것, 위험한 것은 피해야 되고 몸을 삼간다. 이거는 뭐 동양 철학에서 계속 나오는 주제죠. 이번 주는 식별의 은총을 청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식별하며 살기를 빕니다. 어릴 때는 젊었을 때는 늘 많아야 좋은 줄 알았어요. 많이 먹고 많이 보고 많이 내가 소유해야 좋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나이 들어서는 없어야 될 것. 그거 없애는 그거 욕심 안 부리고 그거 그냥 빼내고 혹은 빼도 되고 없애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걸로도 충분히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하느님만으로도 충만한 삶이 돼요. 자, 없어야 될 것, 속된 것, 그거 안 해도 돼요. 버려도 돼요. 기도해야 그 없애야 할 것이 보이거든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자,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아침, 저녁 기도를 왜 하는지, 식사, 전후 기도를 왜 하는지, 그 모든 기도가 나에게 식별을 선물로 주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기도하며 사시기를 빕니다.